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을 실감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의 풍경입니다. 엊그제는 9월 11일이었죠. 9.11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건만 9.11의 여파는 여전히 미국과 세계를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9.11의 의미와 후유증을 진단해보고 한국의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9.11. 아, 그날의 기억, 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경험하신 분들 또 뭐 보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9.11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9.11 이번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미국 지금 현직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 이제 9.11과 관련된 여러 군데에서 열렸죠. 네. 뉴욕의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당연히 열렸고 또 각 지역별로도 이제 그런 추모식, 추도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참석들을 해갖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걸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이제 이 테러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처라든가 대국민 메시지 같은 것들을 대통령들이 냈죠.
네.
특히 이제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테러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우익 테러라고 해야 될까요? 극우 단체
네.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경고를 냈어요. 그건 굉장히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보는데 아, 뭐 이른바 알카에다라든가 이런 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앓고 있는 거는 그 이른바 구구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이제 신나치즘 같은
예, 예.
아, 이제 그런 인종 차별적인 그 요소가 더해진 내부적인 이런 패갈림 이게 더 훨씬 심각한데
예, 예.
실제로 통계 같은 경우도 보게 되고 나면 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뭐 일단 보스턴 마라톤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그 테러리스트에 의한 이런 것들보다 바로 이런 내부 구구 테러에 의한 희생자들이 이제 한 20년간 통계를 봤더니 한 두 배 이상 더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건데, 아, 이 9.11이라는 거는 그 자체의 사건도 국내적으로도 컸고, 또 바로 9.11로 인해서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고,
네.
그게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난리를 쳤던 아프간 20주년, 아프간 20년 전쟁에 이제 억지 종료가 됐죠.
네네.
그걸로도 이어지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국제, 대외, 이런 부분들이 다 심각한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9.11이었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9.11 아침에 이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8시 이제 한참 저 8시 몇 반 지나갖고 이제 출근들 하고
예, 예.
그때 이제 쌍둥이 빌딩 펜타곤 공격에서 사망자만 이제 짓게 된 게 건물에 있던 사람들 또 승객들 그다음에 소방관 내지 이런 경찰 이런 네. 구조대들 포함해갖고 2,977명이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같은 데서는 기념식 때 이제 아마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만 그 쭉 둘러싼 그 벽에다가 이제 사망자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걸 이제 하나 하나씩 호명하는데. 네다섯 시간씩 걸리나 봐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제 숨졌고, 요거로 해서 사실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그 9.11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죠. 이제까지는 전쟁하면 바깥에서의 전쟁이었다가
네.
실제로 미국의 심장부, 뉴욕과 워싱턴이 그대로 강타당하는 이제 그런 게 됐고, 그 미국인들 속에 이제 뇌리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 사실은 소련 혹은 러시아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테러라는 이슬람 무장 조직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후로 빈라덴 같은 경우가 제일 타겟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그런 것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어 이제 외부 혹은 대외정책, 안보정책 가장 이제 큰 어떤 계기가 됐죠. 그걸로 네. 바뀌게 되는. 또 미국이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국수화도 됐고, 이른바 이 이제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택해갖고 어딘가 위험이 있었을 때는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프간도 결국 선제 공격을 한 거고,
예.
이라크도 선제 공격을 한 거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던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 이 9.11로 인해서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 여파로 그 일환으로 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네.
이제 그 다음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라크 전쟁 거기도 이래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판도 미국의 어떤 이제 보는 시각이라든가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참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베트남 전 이후에 미국의 국방 예산 같은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예.
이 테러와의 이런 큰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이 GDP의 이제 대략 한 3% 안쪽으로까지 줄어들었다가 국방비가
예.
이제 4~5% 5% 가깝게 4.몇%로 늘어나는 정도가 됐으니까 하여튼 이 9.11로 인한 이 미 국내적인 국제적인 이런 정책들 또 전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변화를 이제 가져다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그 9.11로 인해서 중동에 대한 어떤 그 올인원은
네.
미국이 이제 그쪽에 관한 비중들이 이라크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이제 회교권 이런 데와의 관계라든가 또 그에 대한 뭐 이제 테러에 대한 응징 그것이 이제 이슬람 세력 쪽에서 많이 왔으니까
네네.
그래갖고 미국의 어떤 그 방점이 중동으로 찍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두루두루 이거를 이 헌데 저 따져본다는데 그러면 그 여파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아프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철수 때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결국 20년 동안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 해서 미국 역사상 최장의 전쟁을 거쳐왔고 그 다음에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항시 일어나는 전쟁이 돼서 9.11 이후에 통계적으로 보게 되고 나면 한 2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한 90만 명 정도쯤이 이제 이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숨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9.11이 엄청난 하나의 그 기름에 불을 부은 불씨가 된 그런 이제 촉발된 사태였었죠. 아프간에서만 해도 지금 숨진 사람이 이제 아프간 정부군 쪽이 한 7만 명 되고 민간인 한 5만 명 되니까 한 12~13만 명이 아프간에서 숨졌고 미군이 거의 한 2,500명 가량 실제로 숨졌고 또 나토군도 숨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프간은 엄청난 이런 데면 돈 먹는 뭐 그런 게 됐죠.
네.
그래서 전비가 그동안에 가서 한 20년 동안에 한 2조 달러라니까 뭐 그야말로 이 한국 전체 예산 이상으로
네.
이제 그런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어쨌든 간에 9.11의 이제 최종적인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아프간 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11로 촉발된 이런저런 것들이 아프간 전쟁으로 장기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이제 거기에 끝없는 돈, 인력 이런 수렁에 빠졌다고 보다가 하여튼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9.11 시대가 이제 종말을 일단 종언을 고했다.
네.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그러니까 아프간 철군과 9.11은 이제 그런 어떤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중동으로 쏠렸던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시 이제 아시아로 회귀돼 관심이 돌렸던 거는 이제 오바마 시절 때부터도 조금씩 돼갖고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정책.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이 이제 특히 중동에 쏠렸던 것은 이제 원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했었더랬는데
예.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자체 그 이제 유전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유 수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 같은 것들이 네. 이제 많이 떨어진 점도 작용을 했었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중동으로 완전히 쏠렸다가 이제 오바마 때부터 서서히 아시아 쪽으로 돌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때도 이제 그 점은 확고하게 해갖고 아시아 쪽으로 이제 회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쿼드도 그때 언급이 됐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이든이 이어받아서, 이제는, 전반적인 미국 외교 정책의 안보 외교의 기조를, 이제 중동에 못 박아뒀던 것들을 이제 빼서 인도 태평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테러라든가 이슬람 쪽보다는 중국을,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지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이제 적대국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얼마 타고 이제 옮겨갔고 그 기조를 이뤘던 것이 바로 이제 바이든이 내세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이 중국 그동안에 이제 이 미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이제 판을 벌여놓으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네. 가장 활용했던 것이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것들을 다 손절매해 버리고 많은 손해를 봤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전환한 것이 아프간 철군이자 동시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제 중동에 못 박혀 있던 것에서 대중 압박으로 다시 이제 전환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9.11의 시작과 더불어서 20년간 결국은 미국은 끝없는 소모 그 다음에 이 시달리는 전쟁으로 전비와 인명을 이제 살상했다가 그거를 바로 지난달 말에 이제 종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과 앞으로 이제 이른바 큰 걸음이 네네. 이제 어떤 모멘텀이 바뀌는 일종의 이제 변곡점 같은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이 이제 바로 지난달 말이었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따져보게 되면 연원이 9.11로 이어졌다. 그러니까는 네. 9.11은 단순하게 한 3천 명 정도가 숨졌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로 인해서 세계가 바뀌었고 미국의 역할이 바뀌었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 여러 가지 난해한 상황 끝에 네. 결국은 그 철수로 바뀌었고 철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조로 들어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냉전 이후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이라는 거는 냉전 이후 이제 주춧돌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9.11 이후 이 아프간과 중동의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어쨌든 전임 대통령들 다 추구했었지만은 이리저리 다 걸린 것이 많았었으니까 못했다가 여러 가지 뭐 테러로 인한 맨 마지막에 불상사도 났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마무리를 졌으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어떤 대외 정책 내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접어든다. 국제 외교 측면에서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프간 사태는 미국이 갑자기 뭐 이제 철수를 결정하면서 일단 종료는 됐는데 말이죠. 물론 그래서 저희가 뭐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해서 9.11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코비드 이 상황 속에서 땡스기빙 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어쩌면은 테러의 조짐이 그렇죠.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테러 위험은 뭐 여전히 미 국방장관도 그랬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아프간 같은 경우가 일종의 그 지금 테러리스트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끔 되어버렸으니까 네.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네. 탈레반이 그거를 다 통제해서 할 만한 역량도 못 갖췄고 또 지금 아프간을 점거한 세력들이 이른바 단일 지휘체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단 부족 연합세력 같은 네. 그런 구조고 그 속에서는 통제 안 되는 IS라든가 ISK라든가 이런 데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프간에서 물리적으로 철군을 했지만은 그야말로 아프간이라는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설치고 그다음에 이제 기세를 얻어왔고 네. 저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제 이 저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제어도 지금 안 된다는 거. 그 여파로 지금 또 제2, 제3의 터로 그야말로 9.11 같은 것이 나면 안 되는데 네. 그럴 개연성은 뭐 절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니까 대외 정책상으로서는 마디로서 끈을 이제 맺었지만은 네. 테러라는 측면에서는 또다시 해결되지 않은 미국으로 그럴 가능성을 좀 안고 출발해야 된다고 보니까 참 그런 점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지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내셨어요.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기도 성공. 용감하게 옷 갈아입기도 성공. 이런 성공적인 아침을 완성시키기 위해 남은 건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아침밥을 확보하는 거죠. 이제 달콤하고 고소한 치킨 맥그리들스나 따뜻하게 버터향을 머금은 맥치킨 비스킷을 두 개 3달러들로 믹스매치 해봐요. 아침 전사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단품은 정상 가격임. 다른 오품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빠라빠빠빠. 넘버원 프레쉬 월드 마켓. 맛을 바꾸는 한끗 차이. 좋은 품질, 정직한 가격, 프레쉬월. This week special sale. 플레이드 양배추 파운드에 39센트, 야코박 파운드에 79센트, 티본 스테이크 파운드에 6불 99, 소불고기 파운드에 5불 39, 노르웨이 고등어 파운드에 1불 99, 냉동 오징어 파운드에 2불 99, 광천농협 녹차 도시락 김 24팩이 7불 99, 해태 추어탕 한 팩에 3불 49. 원스톱 쇼핑 프레쉬월드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입니다. 1956년 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기간입니다. 늦게 가입하시면 평생 내는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기 쉽게 703-256-0300 703-256-0300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QMB 함께 가지고 있는 분 65세 지나서 은퇴하시는 분 메디케어 무료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코러스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9월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블루밍데일 파킹랏에서 한번 이어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메릴랜드 웨스트필드 몽고메리 시얼스 파킹랏에서 또 한 번 한인축제를 넘어 다문화축제로 꾸며지는 2021 코러스 축제 먹거리부스 참가자와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703-625-9552 703-625-9552 워싱턴 한인연합회 2021 코러스 축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9.11 사태 또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말이죠. 오는 이 9월 15일이 인천 상륙작전 72일주년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아픈 기억이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 71주년 참 이 미국의 맥아더 장군, 맥아더 원수가 이제 생각나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 71주년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의 현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참 그 뭐 정치적인 성향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참 착잡하고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9월 13일 엊그제 바로 이틀 전이 9.11이고
예, 예.
또 이제 이틀 뒤 내일 모레가 이제 9.15 뭐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뭐 나이든 분들도 이제 9.28 서울 수복은 기억하지만 예, 예. 이제 그와 연관돼서 바로 이제 한 2주일쯤 전에 네.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는 거는 그 날짜는 얼핏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는데 이 한마디로 뭐 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이제 완전히 밀리고 있던 이제 전쟁의 흐름을 바꾼 역습 내지 그렇죠. 역공이 시작됐던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낙동강정투가 이제 최후 저지선이 쳐져갔고 네. 이제 부산만 정도 남고 뭐 대구 일부 지역에서 저항으로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저항선이 이제 부산으로만 남아있던 거니까, 뭐, 한반도 꼬리에서 제일 이제 꼬리에 붙어 있는 상태라 이제 마지막 그 국면까지 밀렸던 건데, 이 어쨌든 간에 이 이제 맥아더 장군이, 총체적인 지휘를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전세를 뒤집으려면은 이제 허리를 해서 배우를 쳐야 된다. 이렇게 네. 인천상륙작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알려졌던 대로 뭐 다 대부분들이 다 반대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모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이제 군부도 그랬고 뭐 그 중에 가장 컸던 이유는 이제 인천이 위치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간만에 차이가 한 10m 된다니까. 뭔가 상륙으로 호를 내려면은 이게 물이 잔잔해야 함정들이 가고 근처에서 이제 상륙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걸 이제 활동하기가 쉽지. 간만에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여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어찌든 간에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겠습니다만은 이제 메가더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누구든지 다 판단하듯이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노르망디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연합군이 뭔가 유럽 대륙으로 들어올 걸 알면서도 이제 독일이라든가 연합군 쪽에서는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는 이제 들어올 텐데 어디로 올 거냐? 이제 그 부분들이 끊임없는 탐색전이자 이제 스파이 뭐로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위장 함정 같은 거, 위장 항공기 같은 거까지 동원해 갖고 이제 성동격서식으로 해서 딴 데를 치는 듯 하다가 이제 노르망디를 들어왔는데 네.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상륙작전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 당시 뭐 군수 이제 전략가들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성공할 확률이 5천분의 1 정도다라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해서 뭐 5천분의 1, 500분의 1 이렇게 보는지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 요소들을 감안했겠죠. 네. 아주 희박한 성공 가능성이 박한데다 특히 뭐 월미도 같은 데가 방해 저긴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하려면은 인천보다는 군산 쪽으로 해서 밀고 올라와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있었는데 그건 고스란히 적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네.
그래 들어온다면 아마 군산.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도 감을 잡고 뭔가가 유엔군이 연합군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건 대비를 해라.
네네.
라고 이제 북한 쪽에 아마 어드바이스 줬나 본데 그때 나왔던 이제 후보지가 이제 황해도에 있는 남포.
네.
이제 서해안 쪽에서는.
네네.
그다음에 군산 아니면 이제 동해안 쪽으로는 원산. 이런 정도가 아마 거론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천은 딱 부러지게 거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제껴놨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아는 그 인표,
네.
이제 이 저기 모택동에서 제거됐던 네. 그 당시 실력자로서 이인자였는데 인표가 그 당시에 내가 매거대라면 인천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아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였나 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많이 경고도 하고 대비도 해서 이제 김일성도, 퍼뜩장 놀라갖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이제 일부 병력들을 서해안 쪽에 내지 인천까지도 포함해서 배치를 했다가,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고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좀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비 병력 빼놨던 거를 그걸로 이제 집어넣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입장으로 봐서는 낙동강 전투에 올인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은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뭐로 봐도 대규모가 이렇게 들어오기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소홀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9월 15일 이제 그 새벽에 우리도 많이 봤던 이제 상륙작전이 시작이 돼갖고 함정이 뭐 한 270척 정도가 동원이 되고
네.
병력이 이제 한 8만 명 가까이 동원이 돼서 이제 거기서 결국은 허를 찔러갖고 딱 이제 월미도원가는 이제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저거 하고
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갖고 이제 서울로 밀어 들어왔죠.
네.
그날 오후부터 해갖고 상륙전을 펼려서 이제 결국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갖고 15일 날 들어와서, 저기, 한강을, 인도길 건넌 게 이제 19일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북한군의 주력들은, 이 괴뢰군도 주력은 전부 이제 낙동강 근처에서, 올인하고 있는데 그 뒤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양동작전에서 양쪽에서 이제 포위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니까 급히 이제 괴뢰군들이, 공산군들이 이제 철수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일 날 한강 건너서 서울 공격하고 이제 9월 28일 이른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9.28 서울 수복이 된 건데 한 3개월 만에 이제 서울 내줬다가 이제 결국
네.
찾은 거죠. 그래서들 얘기들은 이제 그 당시 이거 참 잘했다 뭐 세계 저 해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늘 모범 사료 되고 있는데
네.
또 뭐 아쉬움들이 있나 봐요. 그때 만약에 이제 서울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주력군을 밀어갖고 동해까지 해서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다면 한반도 허리를.
네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른바 괴뢰군 같은 경우는 공산군은 도가내든지 같은 형태로 해서 유엔인군의 주력이 이 이제 허리를 딱 커버하고 있고 밑에서부터는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이렇게 되고 나면 훨씬 더 이제 이 공산 이 저희 괴뢰군 일당을 괴멸시킬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또 다시 이제 아마 그 원산 쪽으로 해서 아마 이제 생각에는 인천 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 원산으로 해서 이제 동서 양쪽에서 그 딱 목을 끊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게 아마 늦어져 갖고 이제 10월에나 이루어졌다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북한군들이 다 주력들이 태백산맥 통해서 넘어간 거죠. 인천 쪽 부분들은 저항 세력이 저 유엔군 세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쫓겨 올라가고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일사후퇴로 내려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인천까지는 좋았지만은 원산에서 좀 지연된 거 부분이 결국은 공산 주력군의 괴멸을 소생시킬 전열을 정비시킬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 또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천 상륙지가 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이제 백척간 뒤에 섰던 대한민국이 뭐 그냥 기사회생하는 숨통이 졸렸다 이제 겨우 일어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사의 이제 가정이라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인데 그 소위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뭐 누구도 장담은 못하지만은 거기서 다시 육상군 주력군으로 해서 공산군을 위로 다 밀어올리기까지는 이건 역부족이었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으니까. 어쩌면 이제 함락 됐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1979년도인가 봤었던 월남의 패망,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봤었던 아프간 그 카불 공항에서의 그 참상들, 그것이 고스란히, 이 부산항에서도 벌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 일사후퇴 때 해갖고 이제 이른바 흥남철수, 뭐, 이제 부두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부산에서 이제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이제 패망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다 뒤늦게 나온 얘기들입니다만 그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듯이 역시 미국을 포함한 이제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했죠. 이 이제 넘어갔다.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어떻게 되냐는 것이 역시 이제 흥남에서 배 하듯 일부 사람들을 배에 태워 갖고 뭐 나중에 나온 얘기인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사이판 태평양에 사이판 근처에 있는 섬에 그런 데로 옮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른바 임시 정부 수립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 갖고 대략 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도 아무래도 무슨 정부에 관여했던 사람. 지금으로 친다면 아프간에서 철수했던 빠져나와야 될 만한 사람들.
네네.
뭐 정부 관료라든가 이제 군이라든가 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네.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의 극동군 사령부가 이제 계획을 했던 건데 한국 정부랑 주요 인사들 포함해서 한 50만 명 가량을 사이판 그 지역에 있는 미국 섬. 미국령 섬으로 이송시킨다. 근데 뭐 섬이라는 게 이 뭐 저기 넓이가 한 100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되니까 사방10킬로 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뭐 손바닥만한 섬이죠. 거기에 이제 명목상의 한국군 임시, 한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거고. 거기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이거 외에도 괌이라든가 뭐 사모아 그쪽 또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도 지금 뭐 관광지로 알려진 무슨 팔라우 뭐 이런 데도 이제 후보지로 됐을 테니까 참 간발의 차이 내지 거의 불꽃, 촛불이 거의 꺼질 만한 상황이 처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늦게 뭐 새삼스럽게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는 거는 바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신랏 같았던 대한민국이 다시 목숨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됐는데 지금 문재인 치하의 적골을 본다는 데면 그 중공군 무슨 찬양하는 영화가 상영되려고 하질 않나. 지금도 앉아서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고 큰 높은 고봉이라고 대통령인 사람이 가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나. 아, 이, 그 다음에 뭐, 맥아더 장군, 저기, 저, 저 비, 저 동상이라든지 이런 거, 철수하고 또 오물 뿌리는 데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서양 때문에, 뭐, 대한민국 자유국가니까, 민주국가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긴 하지만은, 딴 거 다 떠나서, 아, 바로 이런 역사가 그것도 수백 년 전도 아니고 불과 한 세대에 불과한 70년 전에 예. 일어났던 상황에 고스란히 이걸 기억하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바로 그 사이에 나라가 저렇게 바뀌고 저것이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 담당자들의 그런 좌파적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나라 꼴이 저렇게 돼가고 그래서 아프간 철군하는 걸 보면서 한국도 또 제2의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그런 우려를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지금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이제 세계 10위권으로까지 올라와 있던 저 나라가 바로 그런 아슬아슬한 역사를 가진 거고 그 뒤속에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걸 깡그리 잊고 무시하고 거꾸로 중국에 붙고 김정은의 아버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으로 반대되면 이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이 6.25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다시 한번 대석해봐야 되겠다. 이 진짜 예. 배은망덕한 그런 행태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한국에서 이 맥아더 원수의 뭐 동상을 철거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느 노신사가 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인천 상륙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는가 하면서 뭐 호통을 치고 그랬던 소리가 지금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워싱턴 전망대 9.11 사태 또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 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건강마을의 본토흙 침대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친환경 최우수 등급을 인증받은 본토 생황토로 식물도 자라는 100% 황토 침대와 카우치가 입점 기념 50% 세일. 평상 카우치 1299불, 퀸 침대 1299불, 카우치 1599불, 싱글 침대 1599불. 내 몸을 살리는 생황토 침대로 건강을 찾으세요. 누드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본토흙 침대. 가족만족, 교과만족, 건강마을로 오세요. 에난데의 건강마을,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역 703-354-1515, 410-461-1515.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나는 자고 나면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저려.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좋은 신파워골드를 먹어봐.
우리 남편은 전립선이 안 좋아. 밤마다 소변보로 일어나.
신파워골드 한번 먹어봐. 그거 먹으면 싹 다 해결된다니까.
신파워골드?
쌍별 귀뚜라미로 재배한 동충하초와 최고급 약재로 만든 건강보강제인데 미 FDA와 한국식약청 허가가 난 제품이라고.
그래, 우리 부부 신파워골드로 파워있게 살아야겠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덕동바이오 신파워골드 지금 문의하세요. 646-220-9560.
곧 추석이 다가오네요. 추석 선물로 제스피리 선골드 잊지 마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20가지 이상,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오렌지 3배나 들어있는 제스피리 선골드 키위.
이번 한가위에는 달콤한 맛의 제스피리 선골드 키위를 선물용 패키지로 준비했습니다.
선골드 키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 구입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 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뭐 추석이다 해서 들뜬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네. 윤석열 전 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는 뭔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 현재까지 밝혀진 내막은 어떻습니까?
예, 이, 뭐, 누구도 좀 모르죠. 다들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저기 터져 나오는 얘기들 보면서 이제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한국 여기도 어디 나라 뭐 그렇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대선 때 되고 나면 각가지 이런 이제 카더라 내지해서 이른바 공작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과거 이제 병풍이 그랬고 이른바 네. 이해창 후보 때 이제 북풍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늘 있었었는데 근데 요거를 저도 사실은 내막은 모르죠. 네. 뭐 그야말로 그냥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제 언론 보도만 보고 아는 저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의 성격을 보게 되고 나면 이제 뭐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다 냄새가 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양쪽이 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하나가 완전히 그 이 억울하다 내지 모함이다라는 건 아닌 것고 이른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 이제 양날의 칼이죠. 요즘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은 검찰이 이제 여당 쪽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저기 수사로 할 수 있게끔 누군가 고발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검찰도 아름아름 관여가 됐고 그 정점에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책임을 뭔가 사주
네.
이게 자꾸도 맨 처음 보시는 사람들은 무슨 뭐 사주 해갖고 무슨 회사 대표가 아니라 네네. 어딘가를 이렇게 뒤에서 부추기고 했다는 그런 사주죠.
네네.
자, 근데 이제 항상 선거 때가 되고 나면 각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뭐 보수는 보수 쪽대로 또 진보는 진보 쪽대로 이제 좌파 제일 편한 것이 이른바 시민단체들.
네.
뭐 그런 것이 하게 되고 나면 검찰에 더 거니 뭐 추미애를 고발하기도 하고 윤석열을 고발하기도 하고 되고 나면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고 나면 일단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어떤 식이든 얽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가매는 거니까 그때 이제 이것이 자발적인 고소고발이냐 아니면 아름아름 이른바 쓰리 쿠션 식으로 시킨 거냐. 야, 뭐, 니들이 때려줘야 우리가 잡을 거 아니냐. 이제 바로
네.
이런 건데, 이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개연성을 본다. 이제 그런 식의 부추김을 통한, 그 이른바 사주를 통한 고소고발, 전 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쪽 진영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만약 고소고발이 있었으면 아름아름, 야, 니들이 띄워. 그럼 우리가 잡을게.
네.
라는 거 있을 수가 있고.
네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이른바 검찰이 한 것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선까지 이런 걸 아느냐. 이런 걸 본다는데 그러면 이 검찰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생리를 봐갖고는 이건 당연히 최고로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상층부의 보고가 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그걸 모른다고 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어떤 그 정치적인 국면에 선거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고소 고발 의혹 내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진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있는 최고 그 아주 은밀한 직계 라인을 통해서라도 최고 상층부한테 보고되는 것이 맞으니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충분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이 야당 쪽에 전달됐던 고발장,
네네.
이랑 실제로 또 검찰에 냈던 고발장,
네네.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유사되는 부분들 내용이, 그래서 뭐 여기 저 민주당 쪽에 그 백 무슨 의원인가가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른바 싱크로나이즈 사실에서 이제 서로 어떤 문장이 딱 그 두 개의 문장이 있으면 그 두 문장을 탁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고 나면
네.
얼만큼 것이 유사하냐, 결국은 같은 거냐라는 걸 했는데, 뭐, 객관적인 데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이제 96 내지 97%다. 라는 얘기는 이건 토시 조금 바꾸고 뭐 그런 정도쯤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어딘가 전달이 돼서 야당 쪽으로 온 것이 그리고 그 야당이 그걸 갖고 고발을 한 것이 결국은 이제 동일 문서 내지 동일 사안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어딘가 장난질을 쳤다. 나는
네.
이거는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 냄새도 확실한 거가 한쪽 냄새가 분명히 나는 것 같고
네.
또 거기에 관여됐다는 지금 뭐 김웅 의원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가 해명하는 걸 보게 되고 나면 그렇게 석연치는 않아요. 뭐 이를테면 그런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건을 건드려갖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한 답이 아주 명쾌하게 아니다, 기다, 뭐 기억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흔히들 보통 이럴 때 대충 이게 넘어가려고 할 때 잘못 얘기했다는 건 얽히니까 기억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건 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쪽 면이 분명히 냄새가 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네.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불거진 게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고소자 혹은 고발자
네, 네.
아 이제 본인 이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데 조모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났다는 거. 근데 이것도 참 보게 되고 나면 그 전으로 해서 만난 것 같고 밥을 먹고 또 뭐 그랬대는데 어느 호텔 식당인가
네.
또 그전에는 뭐 공관 쪽으로도 가고 그런다는데 이것도 참 납득은 안 가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나온 보도 보니까 그거 만나는 날 기점으로서 하루 이틀 사이에 뭐 텔레그램인가 해서 그 오가는 메시지
네.
그 캡처된 게 주로 이제 박지원 만나고 난 다음에 주로 만들어졌다는데 이거는 오비락도 이런 오비락이 없죠. 딴 게 아니라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둘이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인지 모르긴 하지만 아, 국정원장이면 그 사실 하늘 같은 자리인데
예.
더군다나 이쪽에 지금 어쨌든 야당 쪽에 야당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당
예.
국정원장을 만났다. 또 호텔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해서 근데 뭐 자기네들은 사적으로 무슨 모르겠어요. 농담 따먹기만 했다는 건지 모르긴 하는데 그 거론 안 했대는데 그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른바 국정원이 개입한, 이제 박지원이 개입한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뭐 박지원인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는 익히 이제 뭐 소문이 났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기도 냄새가 펄펄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저 바로 고발자가
네.
바로 이제 12일 날이니까 어저께죠?
예.
어저께 이제 SBS 출연해갖고 9월 1일 날이라는 그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또 제가 배려받아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 네. 워딩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제보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겼다가 나중에 이제 기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요 말을 보게 되고 나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라든가 제가 배려받아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고다. 그러니까 이건 미리 터져 나왔던 얘기고 여기서 행간을 보게 된다면 뭔가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런 시기에 터져 나온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라든가 이건 뭐 삼척동자가 들어봐도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본인은 물론 이렇게 그게 그 뜻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게 어수룩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긴 하지만 이 워딩 액면으로 봐갖고는 이건 반드시 박지원이랑 뭔가가 얘기가 오갔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두 사람 말고 또 제3자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이 또 누구라 불상 성명 불상이 누구나 같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날짜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이 뭐 야당 후보 딱 당선되고 난 다음에 치명타로 치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좀 미리 터져 나왔다.
아, 그런 거 같습니다.
뭐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라고 표현했던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래서 각자 양쪽이 이제 한쪽은 야당 쪽에서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박지원이나 무슨 모종에 이런 거 개입한 거 없다. 근데 이 저 뭐 동급 비교가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선거 앞두고 미국으로 친다면 CIA 국장이 아, 이 야당 쪽에 무슨 일개 정, 그것도 무슨 높은 저것도 아니고 일개 정당 뭐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고 있다. 호텔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거는. 뭐, 모든 면으로 봐서 이렇게 이 메이크 센스 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 쪽에서 모든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냄새가 좀 나고 아닌 것 같은 냄새가 나고 그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지금 박지원이 개입한 거를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그것도 역시 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너무 냄새가 펴지고 그러니까 예, 이제 양쪽이 다 결국은 몽실몽실 다 냄새를 지금 피우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둘 다가 개연성 있는 거 아니냐. 아, 분명히 그런 공작적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주받아 뭐 한 여지도 충분히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예.
그 뒤에서 장난질 친 의혹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느 쪽이든 아주 완전하게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여당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될 대목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을 이제 넘겨받아서 검찰에 고발했고 네. 그 과정에서 검찰에 손모 검사가 뭐 인볼브 됐다. 그런데
네.
그 당시 총장이 윤석열이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이 다 이런 거를 뒤에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요걸 고스란히 한번 드루킹 사건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저는 그 과정이 그 그게 약간의 비약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 입장으로 봐서는 뭔가가 이제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설 계획이 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여당 쪽에 목을 그러니까 불편함 줄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를 고소 고발을 시켜서 목줄을 제기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대권 거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면서 모르는 척 아니 뭐 알면서 모르는 척 네. 이런 식으로 할 여지는 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실익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연성이 전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안게 되는 함정이 바로 뭐냐면 이제 드루킹 사건인데
네.
똑같이 한대인데 그러면 손모 검사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를
네.
한번 비교를 해보자. 김경수는 당시 문재인 캠프에 누가 뭐든 자타의 2인자로서 실무 총 책임을 졌다.
그렇죠.
그다음에 드루킹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여론 조작을 했다. 근데 사건 재판로 한 게 되면 문재인 사람은 쏙 빠져 있다.
네.
자, 그러면 삼척 동자도 알다시피 드루킹 사건의 그 개연성으로서 검사가 이제 윤석열 계열의 검사였기 때문에 윤석열이 알았을 거다라는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그 이상으로 그럼 드루킹을 몰랐겠느냐 문재인 후보가
네.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여론 조작 이런 걸 통해서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저지르는데 후보가 몰랐겠느냐? 근데 왜 이 이른바 저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에 관해서는 꼬리를 딱 끊어버리고 김경수 그게 짐작하는 건 김경수를 그렇게 애틋태우고 하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저 뒤집어 썼다는 거를 이제 혼자 알고 그렇죠. 바로 그런 걸 반증하는 건데
예, 예.
그다음에 결국은 최종적인 실익의 대상은 그건 문재인이었듯이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실익의 수혜자라는 데면 이 실익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었다.
네.
이런 측면으로 봐갖고 논리적으로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맥락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조지듯이 윤석열에 관해서 수사를 하자고 하고 윤석열 게이트로지 문재인 게이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납득이 갈 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최소한도 요게 좀 미리 터진 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인지 모르긴 하지만 미리 터진 게 조금 작전에 어긋나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윤석열이 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전에 터졌으니까 어쨌든 야당 후보 쪽 결정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야당의 일종의 이 경선의 흥행도 약간 좀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고 누군가 보더라도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공작적인 냄새도 있는 것도 같고
네.
결국은 야당한테는 데미지가 오는 거겠죠. 특히 윤석열 쪽엔 데미지가 오는 걸 거고 클리어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홍준표라는 사람이 뜨는 게 이것도 또 일종의 또 하나의 역선택인지 모르는 네. 역선택 공장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두루두루 묶어본단다 그러면
네.
개연성이라든가 양측의 해명이나 이런 거로 봐갖고는 한마디로 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다 도사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서 밝혀질지 모르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야당이나 이런 윤석열 측 같은 경우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나 있다 뭐 그런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데미지가 올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역시 만에 하나 그렇던데 뭐 있어서는 안 돼. 뭔가 이렇게 정말 뒤에서 해 그럼 우리가 알아서 수사할게 이런 식의 행태 같은 경우는 용납선 안 될 일이고
네.
동시에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저 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냄새 폴폴 나는 그런 그 뭔가 뒤에서의 또 다른 공작 의혹 이런 부분도 얼마까지 밝혀질지 모르긴 하지만 저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이 또 다른 선거의 대선판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건 장담 내지 함부로 단언하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박지원 원장이 판 깔기에는 고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대선에 이 판 깔아놓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게이트 뭐 거기에 한 부분이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 자식 농사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네, 역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떳떳해요. 뭐 예술가의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아들이 또 이 공공지원을 또 받았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세 번째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아마 무슨 청주에서 시립미술관 개관을 했는데 초청작가로 선정이 돼갖고 또 그 청주에서 이제 자체적인 예산에서 1,500만 원을 받는다는데
네.
이게 벌써 세 번째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코로나 피해 때
네.
서울시인가 그 전에 해서 작년도에 그랬죠. 1,400만 원인지 500만 원 네.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6월 달에인가 몇 개월 전에 한국문화 뭐 공모 사업에서 6,900만 원인가
네.
받았고 이번에 1,500만 원이니까 합치면은 2,900에 6,900만 원. 한 9천, 한 1억 원 받았네요. 이게 네. 뭐 돈인 사람한테는 많지 않을지 모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예술하는 사람들 뭐 이게 뭔가 지원금 받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 지원액들이 항상 대상자한테 최고액이었다니까. 그게 뭐 청주시 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건 또 공모와는 달리 초청된 거라니까 아니 뭐 초청이야. 저쪽에서 초청이 하는데 남들 어떡합니까? 라고 뭐라고 말은 못해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해명했듯이 이 두 차례가 다 떳떳하게 자기 실력으로 응모한 거고 뭐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법으로서나 규정으로 봐서는 꼭꼭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늘 문재인 정권 패거리들이 얘기했던 것이 법으로서는 조국도 그랬고 법으로서는 문제가 아닌된다라고 했던 건데 자 근데 이게 뭐 딴 걸 다 떠나서 법이 아니라 뭐라 하랩이라 하더라도 이 정말 그냥 보통 상식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라면 되면 이게 뭐 대통령 아들인데 어쩌다 한번 한 것도 이리저리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을 만한데 지금 액수를 많고 적군 간에 세 번째 연이어서 이렇게 한다. 이게 되고 나면 참 눈살 찌푸려질 일 아니겠어요?
아, 당연하죠.
뭐 그건 아니지. 아무리 적어드려도. 예, 그래서 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온 건 이제 청주시립 뭐 그쪽에서는 우려 뭐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대통령 아들 또 오면 뭐 문제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와 당연히 얘기 나와야죠.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이 돼서 초청을 받으셨다는 건데 아마 이제 공무원들이란 건 그야말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모든 공무원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저 모든 촉각이라든지 레이더가 위에 맞춰져 있는 거니까 아마 어느 공무원이든 담당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었으면 야 이게 뭐 두 번이나 이렇게 주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이거는 뭐 뜻이 대통령 청와대 뜻 아니겠냐. 우리가 감히 이 했다가는 거절했다가는 무슨 칼을 말지 뭐 당연히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눈치를 끈 갖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결국은 이 청주시립미술관 뭐 아니면 한국문화예술원 뭐 서울시문화재단 이렇게 줬다 해서 거기를 사실 손가락질 하기에는 공무원이라는 속성상 관이라는 속성상 그거는 참 어렵다. 뭐 거기에서 꿋꿋하게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은 거고
네.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냐 하면 수혜자 측인 문재인 혹은 청와대 측에서
네.
아들 측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사양하고 저가 있었을 거 아니냐 뭐 아들이랑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생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갈라지는지 모르지만 뭐 그야말로 꽤 재산 가리는데 이걸 왜 이렇게 탐닉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겠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이 제도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어떤 그 양심, 내지 그런 그 수치, 뭐 이런 판단이 아니겠느냐.
네.
근데 뭐 6월 달에 그 저기 6,900만 원인가 받았을 때 청와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이었기 때문에 준 거다라고 했다니까 뭐 또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아, 세계적인 예술인이라니. 근데 설령 세계적인 혹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남준 씨 같은 예술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래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고 먼 친척이라도 사양했어야 되는데 구설수에 오르니까 아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도 당연히 그랬는데면 야 너희 자식아 미쳤냐라고 할 거고 자 그럼 미친 게 아들 쪽이냐 뭐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뭔가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아버지 엄마 부모가 이게 뭐 헛개비가 아닌다면 다 알았을 거고 이런 부분 상의 안 했을 리 없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그럼 누구 뜻이냐 이 결국은 문씨 패밀리의 뜻 아니겠느냐. 청와대의 뜻이자 대통령 부부의 뜻이고 자식의 뜻 아니겠느냐. 그러니 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걸 국민들이 보통 상식에서 이걸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할까.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양거프 이런 것들. 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건 철부지라고 한대지만은 본인도 안 가지만 그 부모가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자식을 키운 건지 아니면 본인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믿고 있는 건지. 이게 바로 비상식인데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패거리들의 전형적인 행태죠. 자기가 한 거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긋난 거면 조금도 아니라고 거꾸로 우기고, 그 모르겠어요. 이 대깨문들 뭐라고 얘기했지. 그것도 여전히 잘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보게 되고 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부모다. 총체적인 문씨 일가의 모렴치 후한 무치라고 봐야 된다. 저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일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 아들아 이번에는 지금 아 웬만하면 참자 이랬더니 그 엄마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괜히 이 저 또 낭 저 해서 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네, 워싱턴 전망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들으셔서 모든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김미윤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